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진행해온 핵 비확산 군축 협상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양측이 군축 협의를 계속하기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에 계속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일련의 부정적 행동들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국제 군비 통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소통을 유지할 용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대화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 등 군수품과 지난해 6월 3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 부품 등의 군사 판매를 승인하는 등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초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DC에서 군비 통제와 비확산 문제에 관한 실무회담을 가진 뒤 관련 공식 후속회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5월 기준 5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기 넘게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7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6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0대와 함정 6척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항공기 중 13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북부, 중부, 남서부와 동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다양한 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태평양 지역 해양경비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미 해경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나라 해경이 어제 남중국해에서 함께 양자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의 이번 수색과 구조훈련에는 미 해경의 레전드급 쾌속정 웨이슈함과 필리핀 해경의 테레사 바그바누아급 순찰함, 메촐라 아퀴노함이 참가했다고 미 해경은 밝혔습니다. 미 해경은 또 이번 연합훈련은 공해상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응태세 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미 해경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양국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이 같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훈련은 인태지역 동맹국들 해군 간의 전술적 상호운용성을 훈련, 연습,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러시아와 중국이 14일부터 남중국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등지에서 해양상호작용 2024로 명명된 연합훈련을 실시 중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밤사이 이스라엘에 수십 발의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자체 방공망 아이언돔으로 추정되는 방공체계가 수십 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몇 시간 사이 5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영상의 촬영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같은 날 보도에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양국 접경지내 우말투트 마을에 공습을 가해 시리아 어린이 3명이 숨졌으며 또 다른 마을에서도 공습으로 시리아인 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전화회담을 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계속되는 공격에 관해 논의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인의 상당수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고요. 선진국일수록 중국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35개 나라 국민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고요. 5년 전에 같은 조사로 비교 가능한 13개 나라 결과를 보니까 그중 10개 나라 국민들의 중국 영향력에 대한 체감 수준이 더 커졌습니다. 브라질은 26%에서 51%까지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인도, 케냐, 아르헨티나, 멕시코, 튀니지, 터키가 중국의 영향력 변화를 크게 느낀 나라였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엇갈렸습니다. 중소득 국가 국민들은 중국의 영향력을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고소득 국가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는데요. 미국은 응답자 10명 중에 8명이 중국의 영향력이 좋지 않다라고 답을 했고요.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 국민들의 부정평가도 높았습니다. 반대로 태국, 케냐, 방글라데시에서는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중국이 자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그동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10년이 넘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동안 중국의 그 세계 여러 나라로의 직접 투자가 3조 달러 수준이고 지난해 중국의 해외 투자는 최근 8년 사이에 최고 수준이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다양한 소식 살펴보는 미국의 선택 2024입니다.
Apart from just climate change, we have very rare birds and species across the American West.
네, 오늘의 주제는 두 후보의 에너지 환경 정책과 퇴역 군인의 지지 향방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미국의 선택 2024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7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이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2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7월 18일 목요일 북한, 한국은 내일 새벽을 기해서 서울과 경기 남부 서쪽 지역으로 호우특보를 발령합니다. 북한 전역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황해도와 평안도, 강원도, 함남 지역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간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24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도 24도, 신의주 23도, 함흥, 청진 22도, 원산도 22도고요. 중강 21도입니다. 낮에는 남포와 신의주, 중강, 강원도, 함남, 동해안 지역이 맑아지면서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평양과 함흥과 원산은 30도, 신의주가 31도, 중강 31도, 개성 28도, 희산의 낮 최고 2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3.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다가 오후에 비는 그치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5m, 먼바다 3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스라엘군이 오는 21일부터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들에게 입영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IT 치안 유지 임무를 맡은 케냐 경찰 200명이 추가로 IT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 3.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새로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군 입영 통지서가 곧 발부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는 21일부터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들에게 입영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관련해 성명에서 군의 증가한 작전상 필요를 언급했는데요. 그렇지만 몇 명이나 징집될지 또 이들이 언제부터 복무를 시작할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에서는 그동안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징집 대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천만 인구 가운데 초정통파 유대인이 대략 13%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오래된 정치적 합의에 따라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대법원 결정으로 이런 관행이 깨졌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초정통파 유대인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허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군 복무를 강제하는 체제가 차별이라면서 이 초정통파 유대인도 군에 징집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네, 자 이런 대법원 결정에 초정통파 유대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정통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 공부가 나라 미래에 똑같이 중요하고 추종자들의 군 복무가 이 자신들의 오래된 생활 방식을 위협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몇 차례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군에 징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데요. 그때마다 큰 반발이 있었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초정통파 유대교의 지도급 랍비인 도브 란도 씨가 이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징집명령이 종교적 유대인들을 겨냥한 전쟁이라면서 이걸 무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참고로 설명하면 랍비라고 하면 이 유대교의 율법 학자를 말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스라엘 정부가 군 입영 통지서를 발부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항의 시위가 벌어진 거죠.
네, 테라비브 인근에서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이 분나이 브라크시에서 16일 이 초정통파 유대인 몇백 명이 고속도로를 막고 몇 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그러자 경찰이 해산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9명이 체포됐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스라엘 안에서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군 징집 대상에서 빠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와의 전쟁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군 사상자가 점점 늘자 징집 면제가 일반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스라엘 육군 설명을 보면요, 지난해 10월 7일에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적어도 325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네, 이 초정통파 유대인을 군에 징집하는 것이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는 곤란한 일인 거죠.
맞습니다. 현 정부가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과 이 초정통파 정당들이 함께 꾸린 연립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 손을 잡은 이 초정통파 정당들은 이 현재 체제에 대한 어떤 변화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처를 이유로 이들 정당이 네타냐후 총리 측과 결변하면 연립정부가 무너지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이 원래 예정보다 2년 앞서서 총선을 해야 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 하마스 군 지도부를 대거 제거했다고 발표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6일 성명을 냈는데요. 먼저 테러분자 약 14,000명을 제거하거나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거한 테러분자들 가운데 여단 지휘관 6명, 20명 이상의 대대급 지휘관 그리고 중대 지휘관 약 150명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미국 뉴욕타임스 등 언론들은 이런 주장을 확인할 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이 지난 13일에 공격한 그 하마스 고위 지휘관도 제거된 지도부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알카삼 여단 지휘관인 이 무함마드 네이프 씨는 이 명단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13일에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 인근의 난민촌을 공격해서 9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렇죠.
당시에 이스라엘군은 이 공격이 데이프 씨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하마스 쪽에서는 데이프 씨가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까?
아닙니다. 데이프 씨가 당시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현재 진행 중인 휴전협상을 무산시키려고 이 난민촌을 공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스라엘군이 발표한 그 하마스 대원 사망자 수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가자지구의 사망자 수를 놓고도 그동안 논란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사망자 가운데 다수가 하마스 대원이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5월에 한 방송에 나와서 지금까지 가자지구 안에서 약 3만 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이 이 하마스 대원이었다면서 이 사망자 비율이 민간인 한 명당 당군 한 명꼴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가자지구 보건당국도 사망자 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 집계에 그 하마스 대원도 들어가는 겁니까?
네, 사실 이 가자 보건당국이 이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해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망자가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이 당국은 설명해 왔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IT로 갑니다. IT의 치안 유지를 돕기 위한 인원이 추가로 IT에 도착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6일에 케냐 경찰 200명이 추가로 IT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IT 치안 유지를 위해서 IT에 들어간 케냐 경찰 수가 모두 400명이 됐습니다.
네, 그 케냐 경찰이 추가로 입국한 것에 대해서 IT 정부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라모 노밀 IT 경찰청장은 이 IT 정부 이름으로 환영한다면서 케냐인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네.
케냐 경찰이 앞으로 모두 1,00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 케냐 경찰 말고도 다른 나라 인력도 배치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바하마와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베냉, 차드, 또 자메이카에서도 경찰이나 군인을 보내는데요.
네.
케냐 경찰까지 해서 약 2,500명이 배치됩니다. 앞서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들이 연간 약 6억 달러의 비용으로 단계적으로 배치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IT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간 외국 인력이 케냐 경찰인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관련 당국은 보안을 이유로 들어서 이 케냐 경찰 임무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거부했습니다.
네.
AP통신은 이 현지 기자들이 지난 5월에 다시 문을 연 이 국제공항 인근 지역에서 이 케냐 경찰이 순찰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한 현지 주민은 AP통신에 지난 6월에 처음 입국한 이 케냐 경찰이 순찰하는 걸 보지 못했고 또 납치가 다시 시작되는 등 이 안전도 좋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케냐가 주도하는 지원 세력이 IT에서 그 활개치는 갱단의 폭력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일부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신중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정부기구로 최근에 IT에서 활동을 시작한 국제위기그룹의 디에고 나린 씨는 이 IT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던 이런 지원이 그저 폭력을 일시적으로 줄일 것으로 우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IT 정치인과 사업가가 이 갱단들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불처벌이나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과거에도 이 IT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인력들이 개입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7년까지 이 IT 안에서 UN 평화유지군이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유지군의 성폭력 의혹과 거의 만 명이 사망한 이 콜레라 전파 문제 등으로 해서 이 임무가 성공하지는 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치안 유지 활동을 주도하는 이 케냐 경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네요.
네, 그동안 이 외부 감시 단체들은 이 케냐 경찰이 국내에서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지속적으로 비난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 케냐 경찰이 IT 치안 유지 임무를 주도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끝으로 경제 소식입니다. 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새로운 세계 경제 전망 내놨죠?
네, IMF가 2024 세계 경제 전망 7월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4월에 내놓았던 전망과 같은데요. 반면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증가한 3.3%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정된 전망에 대해서 IMF 쪽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먼저 이 아시아로부터의 수출 호조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국제적 활동이나 세계 무역이 올해 들어서 견조해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역 제한 조처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고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 수석 경제학자는 지적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이런 조처가 지난해만 3천 건 넘게 시행됐다면서 이건 이미 높은 수준이었던 2019년에 1천 건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IMF가 무역 제한 조처를 언급했는데 실제로 미국과 중국 또 중국과 유럽연합 등 많은 나라 사이에 그 무역 분쟁이 벌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 IMF는 그런 제한 조처가 이 수출 제한이라든지 이 산업 정책 형태를 띠고 결국 보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이 국제적 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 우려사항이라고 IMF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많은 나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상황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보고서에도 이런 문제가 언급됐습니까?
네, IMF는 서비스 가격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억제함에 따라 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지만 그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IMF는 또 이 새로운 무역 긴장이나 지정학적 긴장도 여기에 일조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무역 긴장이 커지고 이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높은 금리 수준이 더 지속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세계 지역별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경제부터 볼까요?
네, 지난 4월에 4.6%에서 이번에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 개인 소비 반등과 이 강력한 수출 호조에 따라 그렇게 조정된 건데요. IMF는 이 중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앞서 4.1%에서 4.5%로 수정했습니다.
네, 자, 전망하는 성장률 5%. 이 중국 정부 목표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올해 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이 소비 부진과 이 부동산 시장 침체 탓에 이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승세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IMF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IMF가 미국하고 유럽 쪽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네, 먼저 미국은 지난 4월 전망과 비교해서 0.1%포인트 떨어진 2.6%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건 연초에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탓이라는데요. IMF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같은 1.9%를 유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번과 비교해서 0.1%포인트 오른 0.9%로 수정됐습니다. 또 내년도 유로존 경제 성장률은 이 4월 전망치와 같은 1.5%였습니다.
네, 자, 중국을 뺀 아시아에서 뭐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이 4월에 0.9%에서 0.7%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인도는 7.0%로 상향 조정됐고요. 한국은 지난 전망에서 0.2%포인트가 오른 2.5%로 예측됐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와 2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는 어떻게 전망됐습니까?
네, 러시아 경제가 올해에 3.2% 그리고 내년에는 1.5%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전쟁이 시작된 지난 2022년에는 1.2% 역성장했고요. 지난해는 3.6% 성장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공화당 전당대회 둘째 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 경쟁을 벌였던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찬조 연설자로 연단에 올라 당의 단결과 결집을 과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 NAACP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언급하며 엄격한 총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주자 수가 29% 감소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또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고 이 당의 정강 정책 발표는 공화당 전당대회 열리고 있죠?
네, 공화당 전당대회가 16일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첫날인 15일의 하이라이트가 JD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선택된 것이었다면 둘째 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당이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공화당이 똘똘 뭉치고 있다는 걸 보여줬을까요?
네, 앞서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후보들이 연단에 올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디센티스 주지사, 기업가 출신 비벡 라와스와미 씨 등이 찬조 연설을 했고요. 또 부통령 후보군에 있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그리고 8년 전 경선에서 끝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찬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아무래도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이 헤일리 전 대사죠.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 과정에서 뭐 끝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을 벌였던 그런 인물인데 후보 사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헤일리 전 대사가 소개를 받고 연단에 오르자 2,400여 명의 공화당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야유가 동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네.
자, 마이크 앞에 선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통합을 위해 연설 요청을 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품위 있는 초대에 기쁘게 수락했다고 말문이 열었는데요. 이어진 헤일리 전 대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ll start by making one thing perfectly clear. Donald Trump has my strong endorsement.
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다. 도널드 트럼프는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네. 말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경선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던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기 위해 100% 그에게 동의할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의 경선 과정에서 헤일리 전 대사와 함께 아주 비교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던 인물이 있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연설을 올랐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불렸던 디센티스 주지사도 경선에서 사퇴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날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또 미국의 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My fellow Republicans! Let's send Joe Biden back to his basement and let's send Donald Trump back to the White House.
네, 디센티스 주지사가 공화당원 여러분 조 바이든을 그의 지하실로 돌려보내고 도널드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돌려보냅시다 라고 말하자 대의원들의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네.
디센티스 주지사는요, 도널드 트럼프는 악마화됐다. 그는 고소당했다. 그는 기소당했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우리는 그를 실망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16일 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찬조 연설자들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호소한 것 말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전당대회 둘째 날의 주요 화두는 이민 문제였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주민 수가 급증해 국경 위기를 가져왔다고 비판해왔는데요.
네.
이날 연사들도 이민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대표는 바이든과 해리스는 국경을 개방했으며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투표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극우 성향의 방송인 캐리 레이크 씨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은 이민자 유입을 침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뭐 정치인이라든지 유력 인사들만 연사로 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이날 연설에는 트럼프 대선 캠페인이 일상의 미국인이라고 부르는 국민들도 연설자로 나섰는데요.
네네.
자, 마약의 일종인 펜타민 남용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과 불법 이주자와 연관된 범죄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자, 그중 한 명이 마이클 모린 씨였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모린 씨의 누나인 레이첼 모린 씨는 엘살바도르 출신의 불법 이주자에게 강간당한 후 살해됐습니다.
네.
모린 씨는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을 열어 그와 같은 사람에게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당대회장에 계속 모습을 보였죠?
예, 첫날에 이어 둘째 날 저녁에도 대회장에 등장했습니다. 지난 13일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피격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에 총알이 스친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에 네모난 모양의 붕대를 붙인 채 등장했는데요.
네네.
전당대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 오른쪽 귀 위에 붕대를 붙인 사람도 여러 명 목격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일어난 후에 전당대회 보안이 더 강화됐다고요?
예, 전당대회장 경비가 뭐 삼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접근도 좀 힘들어졌습니다. 자, 부통령 후보인 벤스 이원은 청중석으로 가서 대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악수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청중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환호하는 군중을 위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들어 보였습니다.
네. 자, 공화당 전당대회 사흘째입니다. 자, 17일에는 어떤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예, 17일 저녁에는 부통령 후보인 벤스 의원이 연설할 예정이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에 연설하고 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할 예정입니다.
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일에 할 연설 내용이 피격 사건 이후 좀 바뀐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는 16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친이 앞서 수락한 연설 원고의 논조를 낮추고 일부 수사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니어 씨는 이 총격이 부친을 변화시켰다며 그 변화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는 질문에 지속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소식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미국 최대 인권 단체인 전미 유색 인종 지위 향상 협회 NAACP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네.
행사 참석자들은 대부분 흑인들이었습니다.
네. 자, 이날 대통령의 연설은 어떤 주제였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차별과 총기폭력의 연관성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든 폭력의 온도를 낮추고 규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2020년 백인 경찰관의 강경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를 비롯해 흑인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로 그 연설, 바로 며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총격범이 쏜 총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스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유세 참가했던 남성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더 엄격한 총기 규제를 촉구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한 데 쓰인 무기인 AR-15 반자동 소총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AR-15 was used in the shooting of Donald Trump. This was an assault weapon that killed so many others, including children. It's time to outlaw them. I did it once and I...
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를 저격하는데 AR-15 한정에 사용됐다며 이건 어린이들을 포함해 그동안 다른 많은 이들을 죽인 공격무기다. 이제 AR-15를 불법화할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나는 이미 한번 해냈고 다시 해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법을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난 1994년 공격용 소총을 민간용으로 제조, 판매하지 못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AR-15 등 공격용 소총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네.
하지만 10년 뒤인 2004년에 의회가 해당법을 연정하는 데 실패하면서 효력이 만료됐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비슷한 규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흑인 일자리, 블랙잡이라는 용어를 지적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과 인도계 혼혈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하며 나는 흑인 일자리를 안다. 그것은 미국의 부통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그 흑인 유권자 표심이 중요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죠.
예. 자, 흑인과 중남미계 등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데요.
네.
지난 대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과 중남미계의 확고한 지지에 힘입어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을 앞두고는 이들 소수인종의 표심 이탈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을 따라서 이들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흑인 연예 TV와의 인터뷰에서도 흑인 유권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전했고요. 17일에는 미국 최대 중남미계 옹호단체인 유니도스 USA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바쁘게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지난달에 있었던 대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그 이후에 후보 사퇴론까지 불거지고 있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후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경쟁자를 상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직무 수행 적합성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시카고 대학교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의 윌리엄 하월 교수는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단결을 촉구하고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지난달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적발된 사람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지난 6월 한 달간 미 국경 순찰대가 남부 국경에서 적발한 불법 입국자 수가 전달과 비교해 29%나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로 좀 보죠.
네, 미 세관 국경보호국 CBP에 따르면 국강순찰대가 지난 6월 남부 국경에서 체포한 불법 입국자 수는 83,500여 명입니다.
네.
자, 전달인 5월에 거의 11만 8천 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감소세를 보인 거죠.
네.
자, 트로이 밀러 CBP 국장 대행은 지난달 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주자에 대한 망명 자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갔고 이후 6월 말까지 일주일 평균 적발 건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그 망명 제한 정책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남부 국경 통제 방안의 하나로 행정명령을 내놨는데요.
네.
일주일 동안 체포된 불법 이주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 더는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그 수가 7일 평균 하루 1,500명 아래 수준으로 떨어진 뒤 2주가 지나야 해당 조처를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망명은 계속 가능하지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오는 사람들은 망명과 미국 체류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행정명령을 발표할 당시에요. 그 당시에 그 남부 국경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미국 국경 순찰대원들은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루 평균 3,700명의 불법 입국자를 체포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 2,500명 수준을 그러니까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작년 12월에는요. 남부 국경을 넘는 사람이 25만 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새 행정명령을 시행한 지 약 한 달 만에 그 불법 입국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거네요.
맞습니다. 밀러 국장 대행은 최근의 국경 보안 조처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 결과를 부여하는 우리의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 당국은 이에 더해 멕시코 당국의 단속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이주자들 국적별로 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망명 제한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멕시코 국적자들을 비롯해 모든 국적의 이주자가 줄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인도 감소했는데요. 중국인의 경우 주로 중국에서 항공편을 통해 에콰도르에 도착한 후 미국 남부 국경 향해 이동하는 경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한편 미국에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9개의 검문소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불법 이주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검문소였고요. 그 뒤를 애리조나주 투싼 검문소가 뒤따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정치 체제의 근간은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이는 국민이 국가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뽑아서 이들에게 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 차원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뿐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제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민 소환 제도입니다. 미국 정치 ABC, 주민 소환 제도의 정의와 성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is is about turning in those ballots. It's a simple thing. Just vote no and go to the mailbox.
지난 2021년 8월 13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지자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겨냥한 주민 소환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뉴섬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이유로 주민 소환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 NCSL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 소환은 정부 관리의 정식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시민들이 관리를 해임하거나 교체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역사를 보면 주민 소환은 지역 차원에서 가장 자주 사용됐습니다. NCSL은 일부 추정에 따르면 주민 소환 투표 가운데 4분의 3이 시위원회나 학교위원회에서 있었다고 기술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 소환은 탄핵과는 다릅니다. 둘 다 관리들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지만 주민 소환은 정치적인 장치인 반면 탄핵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Democrats urged a no vote on the recall and Governor Gavin Newsom says the result was an affirmation. His leading Republican
탄핵은 보통 주 하원이 특정 혐의를 근거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상원이 탄핵 재판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주민 소환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 소환 허용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소환 근거를 요구하지 않으며 주 관리에 대한 소환이 주민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NCSL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주민 소환은 연방 차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주 유권자들은 연방 의원을 소환할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도 주민 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NCSL에 따르면 미국 내 19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가 주 관리들 소환을 허용합니다. 이 가운데 몬태나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가 주 헌법에 선출직 관리들에 대한 주민 소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지역 가운데 일리노이주와 로드아일랜드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가 주민 소환 절차를 주 법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민 소환 제도의 성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이라고 하면 경제와 이민, 낙태 문제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 환경 문제 역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에너지 환경정책에 관한 두 후보의 입장 차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기후변화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My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has treated this crisis as an existential threat from the moment we took office.
우리 행정부는 취임한 순간부터 환경 위기를 우리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을 확대했습니다. 또 연방 소유지에서의 석유와 가스 개발을 제한했지요.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는데요. 환경단체 Oil Change US의 프로그램 매니저 콜린 리스 씨입니다.
Apart from just climate change, we have very rare birds and species across the American West.
석유 채굴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에는 이런 채굴에 큰 영향을 받는 매우 드문 새와 희귀종도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줄이지 않는 이상 청정 에너지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리스 씨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환경 운동가들의 표를 얻기 원한다면 더 많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It's critical that he take action to show that he's actually willing to confront fossil fuels because that is what will actually incite environmentalists.
실제로 화석연료에 맞설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환경운동가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11월 대선에서 어쩔 수 없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려던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투표하라고 부추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의제를 펼칠 생각을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right away.
Drill baby. 우리는 바로 채굴할 겁니다. 채굴 또 채굴할 거예요.
미 상원 금융위원회와 예산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석유 기업에 한 제안에 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의 선거 자금을 기부받는다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기후변화 규정을 되돌리겠다고 석유 기업에 제안했다는 겁니다. 비영리단체 웨스턴 에너지 얼라이언스의 캐슬린 스감마 회장은 석유와 가스 산업이 트럼프 행정부 때 확실히 번창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championed domestic oil and natural gas.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내 석유와 천연가스를 옹호하고 미국을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지위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화석에너지보다 청정에너지에 눈을 돌리면서 에너지 업계에서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감마 회장은 차기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ould hop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if reelected, would have overregulated as much as it.
바이든 행정부는 첫 번째 임기 때 할 수 있는 한 과도하게 규제했습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재선에 성공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일부 규제가 뒤집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대선 결과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퇴역군인들은 누구를 지지할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퇴역군인들을 위해 유해물질 피해보상법 팩트에 서명했습니다.
You are the backbone, the very spine of this country.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Now I'm going to walk over and sign that legislation.
이 법은 전장의 쓰레기 소각장 유해물질을 비롯해 고엽제 같은 독성 물질에 노출된 수백만 명의 참전 용사에 대한 의료 장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89만 명에 가까운 미국 퇴역 군인들이 이미 팩트법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팩트법을 통해 100만 건의 청구가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Trouble breathing, cancer, brain cancer. Folks, you suffered long enough. You shouldn't have to prove that your illness came from their service.
호흡 곤란이나 암, 뇌암, 그리고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 군복무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팩트법 덕에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역군인과 간병인, 유족을 지원하는 30개 이상의 초당파적 법안이 재임 시절 통과됐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increased resources to end veteran homelessness, hired and trained hundreds of additional mental health providers.
우리는 퇴역군인 출신 노숙자가 없도록 자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퇴역군인들이 소리 없는 재앙인 자살로 삶을 끝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백 명의 정신건강 간병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훈련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맞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재임 시절에 퇴역군인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이런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We have 33,000 veterans in this country who are homeless and living very poorly, I might add.
우리나라에는 집도 없이 매우 가난하게 지내는 퇴역군인이 3만 3천 명이나 있는데 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재임하던 4년 동안 그들을 많이 도왔지만 이제 그런 제도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 day one, I will sign an executive order to cut off Joe Biden's massive spigot of funding for shelter and transport of illegal aliens.
취임 첫날 저는 조 바이든이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고 이송하는 데 쓴 막대한 자금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그 절감액 중 일부, 아주 큰 부분을 돌려서 미국 퇴역 군인들을 위한 노숙자 쉼터와 치료를 제공하는 데 쓸 것입니다.
전미사회복지사협회는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퇴역 군인들의 복지가 개선된 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에스트리트 전미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Individuals have been experiencing issues with access in terms of entering their system, but also barriers in terms of paperwork.
퇴역군인들이 정부 시스템에 진입할 때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류 작업을 비롯해서 긴 대기 시간, 인력 부족이라는 장벽도 있습니다.
에스트리트 회장은 현재 정신건강 분야 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차기 미국 대통령은 퇴역군인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은 에너지, 환경정책과 관련한 두 후보의 확연히 다른 태도와 더불어 퇴역군인들에 대한 입장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hear about our new office building in Florida?
Yes, we have to move out of this building by the end of next month.
It's going to cost a fortune to move there.
But you know what they sa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aybe this is an opportunity to buy a retirement home in Florida. Sometimes these things happen for a reason.
Yeah, maybe this is a blessing in disguise.
제가 회사 사무실 이사 비용 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좌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으라는 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레몬은 신맛이 나는 과일이죠. 그래서 인생이 시큼한 시련을 주면 그걸로 레몬 음료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걸 기회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 한 개 더 보죠.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함께해라.
Beat.
B-E-A-T. Beat는 때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기다.
Win.
Win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did you hear about our new office building in Florida?
Yes. We have to move out of this building by the end of next month.
It's going to cost a fortune to move there.
But you know what they sa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aybe this is an opportunity to buy a retirement home in Florida. Sometimes these things happen for a reason.
Yeah, maybe this is a blessing in disguis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our new office building?
새 사무실에 관한 얘기 들었나요?
Yes, we have to move out of this building by the end of next month.
네, 다음 달 말까지 이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It's going to cost a fortune to move there.
거기로 이사하는데
cost a fortune.
돈이 많이 든다.
It's going to cost a fortune.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But you know what they say.
그러나 이런 말 있잖아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Sometimes these things happen for a reason.
때때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데는 뜻이 있어요.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Maybe this is a blessing in disguise.
어쩌면 이것은 변장을 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행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일이 축복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our new office building in Florida?
Yes, we have to move out of this building by the end of next month.
It's going to cost a fortune to move there.
But you know what they sa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aybe this is an opportunity to buy a retirement home in Florida. Sometimes these things happen for a reason.
Yeah, maybe this is a blessing in disguise.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함께해라.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